우리 서울중앙교회 찬양대 자랑스러우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저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늘 깊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오늘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오후만 봐서는 참 세상이 요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어제 텔레비전 오후에 그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그래도 선량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의 모습을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감,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점점 추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한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온 세계가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자연법도 다 허물어지는 것 같고 인간의 도덕은 문란해지고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법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곤고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폐한 상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이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인간 나라에 인간들이 다스리는 통치는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큰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 준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리 신예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장례를 치른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 전에 제가 서해에 가서 신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여러 달 전에 서해에 가서 우리 신 목사님의 테이프를 제가 있는 대로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틈틈이 그 테이프를 제가 들어오던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우리들의 영적 삶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앞으로 우리 신 목사님의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골격으로 하는 설교를 종종 만들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물론 설교를 제가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할 수도 없고 그분만큼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을 몇 가지를 제가 취해서 그것을 뼈대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신목사님의 동생분이 오늘 마침 또 이 교회에 오셔서 뭔가 좀 더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게 된 그 남자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 여자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꽃배달을 보냈습니다. 자주 꽃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이 여자는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계속 꽃을 보냈습니다. 자, 그것으로 사랑의 표현이 충분합니까? 꽃만 계속 보내는 것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편지 한 통 없이 계속 꽃만 보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남자는 아주 애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그 여자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서서히 그 남자가 자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서서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에 어김없이 두 통이나 세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됩니까? 편지만 보내는 것으로 사랑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졌습니다. 피차간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극적으로 첫 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제 됐다. 한번 닿았으니. 그리고 끝납니까? 진정한 사랑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같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물었더니 자기는 백혈병 환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긴 하지만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일찍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 남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그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 하나만 가지고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백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여인의 백혈병을 치료하는 일에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꽃 보내기 사랑으로 시작했고 편지 사랑이 있었고 만나기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장애물 극복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결혼 사랑으로 해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꽃 보내기 사랑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이 사람까지 만든 후인지 아니면 사람 만들기 직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하자면 다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다.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참 그 핸드폰이 유행할 때 학생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에게는 제가 꽤 상당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안 사줬습니다. 학생에게는 아직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안 사줬습니다.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근데 때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핸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쓰려고 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좋습니까? 이것을 아이에게 갖다 주면 아이가 기분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면 하나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주셨고 또 짹짹거리고 재잘거리는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푸른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수많은 볼거리들을 주셨습니다. 또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과일나무도 만들어 놓으셨고 채소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정로회계단 구페이지에 보면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돋아나는 풀잎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 천연계를 보면서 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이 자연을 볼 때, 꽃잎파리를 볼 때, 풀을 볼 때, 이 모든 자연현상을 볼 때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꽃보내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뭐 표를 좀 미리 사든지 해서 그 안식일 오후에 종종 이 주변의 아름다운 그 궁우의 아름다운 천연계를 한번 이렇게 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 해서 이 아직 콘크리트 벽으로 꽉 차있는 이 도심 생활이지만 종종 이런 천연계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천연계 꽃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편지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애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하여 신명기 7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사랑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 웬 이런 로맨스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하는 의욕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솔로몬이 나누는 그 사랑, 상징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몰라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병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이 딱한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찾았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애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애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여인은 물론 어머니입니다. 왜 아버지라고 안 하고 어머니? 왜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했을까요? 아버지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감나게 자식을 사랑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다릅니다. 유전인자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고 느끼고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남자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여인에게 그것이 심어졌습니다.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것이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림자라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핥아주고 기호해주고 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쥐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진지하게 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장난을 해본 것 같아요. 쥐, 어미 쥐로부터 그 모성애와 관련된 유전인자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니까 새끼를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히 딴 데만 쳐다보더래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주신 그 유전자 때문에 어미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진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편지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집을 한 칸 마련했습니다. 초라한 집을.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 그림으로 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저런 초라한 집 한 채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저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임시 거처를 정해 놓으시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보고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저는 아마 사랑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교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중매해서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 정이 드니까 그 만나고 싶어져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고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낮에 뭐 방문한다니고 만날 수도 없고 양심상 늘 저녁에 일과 마치고 자주 만났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만나고 싶은 것이고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만날 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테이프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신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6.25 때 홀로 되셨고 외아들인 신 목사님 포함해서 네 자녀를 이제 혼자 기르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홀로 되면 요즘처럼 재혼을 그렇게 쉽게 하는 세상도 아니고 홀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 셋 중에 하나랍니다. 남의 집 가서 품팔이 하든지 보따리 장사하든지 바느질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느질을 시작하셨답니다. 바느질로 연명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신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바느질을 하던 그 한 방 어질러진 그 방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오시면서 아들이 밥을 먹도록 이렇게 자리를 다 마련해주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밥 먹는 모습을 아들의 그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야 너 군인 가면 어떻게 하지? 난 너 보는 재미로 사는데 너 군인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 좋은 수가 있지. 논산에도 바느질 거리는 있겠지. 그런데 훈련소 근처에 가서 사글쇠 한 방 얻어가지고 바느질하면서 내가 매일 너를 면회라도 가서 만나야 되겠다. 사랑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살고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이 죄악 세상에 그래도 조그만 허름한 집 하나 지으시고 오셨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0 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 이 성소 어느 한 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만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만나자가 아닙니다. 만날 장소까지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은 만남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정한 장소 어느 곳에서 만나자니 사실상 대제사장밖에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본체를 드러내시면 죄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취한 비상조치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존귀와 모든 받던 찬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나시기 위하여 수치를 무릅쓰고 인간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섞여서 사셨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만나기 사랑 다음 단계는 장애물 극복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장애인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가 가진 장애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을 결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분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하고 우리를 살려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한 사형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수 어머니가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실화입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꽤 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11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는 40세가 넘어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이 막내가 중범죄를 짓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그 사형 선고에 대하여 못 견디는 것입니다. 네가 어릴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잘못된 것 같다. 그때 내가 너를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을 쓰지 못했으므로 그 죄는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다. 내 죄야. 여기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아들아, 너 하나 물가에 내보내고 이 애미 촛불은 꺼질 수가 없구나. 고대 광실 호의 호식일망정 이 애미 목에 가시인 너 하나 때문에 받아 넘길 수가 있겠느냐. 불쌍한 청개구리 내 새끼야, 밤은 춥지 않느냐, 밥은 쓰지 않느냐, 이 가련한 거사, 이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이을 망정 기쁘게 쓰라림을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나는 그 아픔만을 달게 받을 수 있겠다마는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두고 내가 어이 살겠느냐. 드디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아들이 있는 형무소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무소 옆에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탄불을 지피지 않고 냉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냉방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살 수 있느냐. 혼잎을 하나 가지고 냉방에서 살았습니다. 반찬도 짠 무김치 하나에 밥 하나 넣고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밖에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더 먹겠느냐. 저녁마다 담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야, 너 저녁밥 먹었니? 네 혼자 죽기 무섭제? 다 안다. 걱정 말거라. 여기 네 죽기 기다리다가 이 애미 네 따라 갈기라. 너 죽으면 난 못 산다. 너 죽는 그날이 나 죽는 날이야.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탯줄을 잘라든 애미도 공범이제.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니까 너하고 나는 공범이야. 탯줄을 내가 잘랐기 때문에 내 지은 죄는 내 지은 죄야. 너 죽고 난 못 살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으면 시신을 받아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재에다가 꿀을 묻혀서 새들에게 먹인 다음에 자결해서 자기도 죽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못다한 선을 자신이 하겠다고 동네 모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점점 그 주변에 퍼졌고 마침내 구명운동이 시작되었고 5,000명이 구명운동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 스님이 그것을 들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탄원했습니다. 여기 이런 딱한 사정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사형을 당하면, 이 양정수가 사형을 당하면 이 어머니도 틀림없이 죽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법무부 장관이 참 사정이 딱했습니다. 나도 노모가 계신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제가 사형 자체는 감할 수 없지만 그 사형 시간을 연장해서 그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사형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사형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그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전해 들었습니다. 78년 12월 26일에 이제 마지막 대통령 취임을 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그 사형수를 무기수로 바꿨습니다. 아들이 18년간 옥에 갇혀 있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8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울어서 돌아가실 때는 눈이 먼 채로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면회에서 이 어머니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요즘은 유리로 막혀있는데 그 당시에는 창살로 면회자와 죄수 사이가 창살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아들을 창살 안에 가두어 놓고 떠나니 내 어이 편히 눈 감을 수 있으리. 정수야, 이 불쌍한 것을 따듯이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 손으로 뜨거운 국 한번 못 끓여주고, 아들아, 과거의 죄를 씻고 새 모습으로 태어난 내 모습을 보려고 이때껏 이 모진 목숨을 끌고 왔건만 이제는 눈이 멀어 너를 볼 수도 없구나. 꼭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지만,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그 자식과 목숨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 죽고 너 사랑.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양정수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 사형수에게 보냈던 사랑보다 더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수의 죄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본인만 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이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형수가 형무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심 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선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의 결말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말입니다. 잠시 산 것이 아니고 몇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결론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사랑의 결말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죄악의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미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미 우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 없도록 꼴지어진 이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다 쏟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깨닫고 배운 사랑을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나눔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마침내 그 사랑의 결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만간 현실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국에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사업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생애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삶이 그분들의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사업에 크게 영광받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 속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